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o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2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역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2차 반년차 대회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들과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총괄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 그리고 그 외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머피의 지휘 그리고 크리스찬슨과 엘리엇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불렀고 이제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케빈 R. 던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와 무한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신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강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또 성결케 하는 그런 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당신의 영으로 가득 차고, 또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교화되고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또한 이런 회개의 이런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의 약함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Lord, I would follow thee, 주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를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12사도 정원회의 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이신 N.M. 딥 자매님과 70인 회장단의 크레이그 C. 크리스턴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좌석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약간 자리가 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상황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 그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합창이 있었고, 아주 훌륭한 음악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합창단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오르간 반주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들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ll the work you've done. 모든 음악들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저희 어머니가 늘 후회하는 것이 피아노 옆에 늘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182차 반년차 대회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모임을 가진 이후로 새로운 성전 3곳이 헌납되었고, 성전 한 곳이 재헌납되었습니다. 5월에는 제가 직접 아름다운 미주리 캔자스 시티 성전을 헌납하고 관련된 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드릴 말씀에서 그 경축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브라질 마나우스 성전을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헌납했고, 9월 초에는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새롭게 단장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을 재헌납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제가 27년 전에 헌납을 했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는 보이드 케이 페커 회장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셨던 고향에서 이 아름다운 브리검 시티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지은 그 어떤 건물도 성전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139개의 성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 중이고, 추가로 27개 성전이 발표되었거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과 그 건물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드는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두 개의 성전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건축이 시작될 그 성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조나 투손, 페루 아레키파. 이 성전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몇 해 동안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에서는 일부 국가의 청남들이 합당하고 능력이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한 봉사하고자 하는 진실된 소망을 보여줄 때 18세에 선교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청남들이 명예롭게 봉사를 하고 또한 의무사항인 군복무와 그 외 교육 관련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세의 선교사들과 관련된 경험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들은 그들이 순종적이고 충실하며 성숙하고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다른 나이든 선교사들만큼 능숙하게 선교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충실함과 순종, 성숙함 덕분에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다른 모든 청남에게도 이런 식의 선교사업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곧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모든 합당하고 능력을 갖춘 청남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19세가 아닌 18세부터 선교사업에 대해 추천을 받을 수 있음을 기쁘게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개개인의 상황과 또한 신권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러한 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남들이 18세에 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이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숙고할 때 또한 자매들이 선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능력을 갖추었으며 합당한 자매들은 21세 대신에 19세에 선교사 추천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기쁘게 발표합니다. 선교사업은 신권 의무라는 것을 공표하며 합당하고 또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을 갖춘 모든 청남들이 그 부름에 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또한 선교사업을 나가지만 그들은 청남과 같은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자매님들이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한다는 점을 그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며 그분들의 봉사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연로한 부부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며 또한 여건이 되고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다음 이틀 동안 전해질 메시지들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의 영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Monson.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합니다.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선교사 봉사 관련 발표는 영감에 따른 것입니다. 청년들의 봉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던 1960년 당시의 흥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20살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영국 선교부에 도착했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19세에 부름받은 첫 선교사는 바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었습니다. 놀랍지요? 그분은 20세를 몇 개월 앞둔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니 19세의 선교사들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종심과 신앙심 강한 선교사들이었으며 그만큼 선교사업도 진척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주의 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훨씬 많은 수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전 지식은 가히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선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도전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겪었던 도전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의로움이나 영적 헌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지도자들은 백성을 경고하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몰몬경에서 엘마 2세는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 직분인 대판사직을 사임하고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심오한 성구에 속하는 엘마의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전 세계의 일선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회원들, 특히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불의가 심화되고 있고 둘째는 일부 회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구주를 따르고 깊고 영속적인 계심을 이루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권고를 구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비롯하여 여러 영적 은사와 명백한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엘마가 제기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합니다. 1943년 에즈라 테프트 벤슨이 사도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은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럽게 회개야말로 이 세상의 질병에 대한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 타락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현대 문화가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매일의 문화생활에서 음악, 오락, 예술 및 기타 미디어의 유례없는 폭력적인 묘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매우 존경받는 한 침례교 신학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문명 전체의 영적 면역 체계는 손상되고 말았다. 엘마의 질문에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이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현재 구속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와 상처와 환멸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왜 그런 구속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뭄을 겪고 헌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죄나 타락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성스러운 성약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힘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극단적인 문화나 정치적 견해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 몰두한 나머지 초창기 교회 지도자가 한 잘못을 확대하고 과장하며 심지어는 창조에 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 간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릇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취하려면 반드시 경전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받은 마음이나 분노 또는 환멸감을 치유하는 향유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헌신이 줄어들면 해결책 중 일부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용서를 약속하지만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파야 의사 말을 듣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러분이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중립적인 지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중립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권고는 우리가 주님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비의 팔이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펼쳐져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은 날카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신실한 부친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자신에게 용서가 얼마나 필요하며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극적으로 알게 된 엘마의 이야기는 힘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헌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대수로이 여기면 안 되지만 여기에는 널리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친절 폭력 및 가정 내 학대이고 둘째는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헌신을 약화시키는 선택에 앞서 나타나며 그런 선택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가정 내 폭력, 학대, 무례 및 공손치 못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았으나 특히 제 어머니를 대하는 면에서는 눈에 띌 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흘린 눈물마다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된다.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어떻든 또 부모가 우리를 학대했든 안 했든 간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내 예절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친절과 예절의 토대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대중이 지닌 일반적인 태도가 가정의 파괴에 비례하여 나빠졌다는 말은 절대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과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기틀입니다. 가정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성적 부도덕과 불순한 생각은 구주께서 세우신 표준에 위배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우리는 성적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는 영적인 가뭄을 가져오고 헌신을 잃게 합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및 인터넷은 해로운 메시지와 영상을 전달합니다. 저는 최근에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과 아마존 정글에 머무는 동안 작고 소박하게 지은 오두막에서조차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훌륭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성욕을 자극하는 이 영상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지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외설물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전염병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15살 된 한 아론 신권 소유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인터넷 시대의 젊은이들이 불순하거나 외설적이기 까지 한 영상물에 거의 무심결에 노출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사회에서는 대체로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 대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식, 즉 이런 원리를 어기면 건강이나 행복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소년의 흡연, 마약 사용 및 알코올 소비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회에서는 보통 외설물이나 부도덕에 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항의나 심각한 경고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청남이 분석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정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 여러분,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녀를 가르쳐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 앞에서 올바로 걷게 하는 여러분의 신성한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님의 오늘 오전 발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친절과 용서, 진리와 의로움이 가득 찬 장소인 가정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및 음악 등을 보고 듣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부모는 안 된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강한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녔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퍼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회장을 떠나실 때 반드시 가정 안에서 오늘날의 도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깨달음 정도는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은 가족을 돕고 영적인 원리가 가르쳐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복음교사와 방문교사는 특히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청남은 외설물과 불순한 생각에 대항하기 위한 가르침과 보호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사도들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힘주어 말하기를 어떤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초등회를 졸업하기 전부터 그런 교육을 또 보호를 받아도 빠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이른 나이에 부도덕한 영상물에 노출되어 온 청소년들은 자신은 이미 선교사업과 성스러운 성약이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심하게 위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회개를 통하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의 속죄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상담자에게 말씀드리고 감독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문제가 대두될 때 중요한 자선봉사활동이나 신조에 충실하면 구주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비행이 내가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사소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고는 심각한 자기기만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너무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기가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부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성약을 지키고 우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괘씸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용기 있는 노력, 헌신, 고결함이 요구됩니다. 모든 세대에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본보기를 보인 역사적인 예를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 영국 올림픽 선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중국에서 봉사한 스코틀랜드인 선교사이자 독실한 종교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압력에도 일요일에 열린 100m 달리기 예선 경기 출전을 거부하여 영국 올림픽 지도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400m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를 거부하는 리델의 모범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그를 추모하는 많은 표현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의 영적인 성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존경받을 만한 리더의 이 행동은 제 막내 아들이 일요일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의롭지 못하고 세속적인 행동을 멀리하겠다는 결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학교 영감에 인용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원칙에 대한 결의와 헌신에 훌륭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몬슨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고 우리가 모두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는 영적 인도를 위해 성신을 인도자로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활에 질서가 없는 분이 계시면 구주의 속죄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우리 각자가 영을 느낄 수 있게 지금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의 속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고결한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의로운 교회 회원들의 모범에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구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충실하며 순종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인해 받는 축복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과 다른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 심화하고도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한 식품점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1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는데 당당한 모습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은 티셔츠를 보고서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왔죠?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물음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콜로라도에서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티셔츠를 보고 알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티셔츠에서는 저는 몰몬입니다. 당신은요? 라는 글귀를 읽고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눈에 띄는 글귀가 적힌 옷을 대담하게 입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매님에게서 특별함이 느껴지네요. 교회의 모든 청년과 회원들이 똑같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마친 후에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매일 수시로 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온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과 간증을 반영하는 어떤 의미 있는 문구를 제 티셔츠에 새길지를 고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문구들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제가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이상적인 티셔츠 문구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몰몬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제 말씀 동안 이 담대하고 희망에 찬 문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문구의 첫 부분인 저는 몰몬입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제가 식품점에서 만났던 소녀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몰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했듯이 자신감에 차 있어야 합니다. 회원인 우리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런 개신과 자신감은 근면하고 신중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항이며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 문구의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다투는 다양한 활동과 화제,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방요소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자제력과 결심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학교 공부나 직장, 취미, 문자 메시지, 트위터만큼이나 복음 진리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전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흡족하게 취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합니까? 영의 확인을 구합니까? 지식을 구하는 중요성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지식을 사랑했던 것은 그 지식을 의롭게 사용할 때 오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생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중요한 비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진리와 지식은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끊임없는 방해 요소 속에서도 우리는 특히 복음 지식을 키우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지식이 늘어날 때 자신의 간증에 대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실천하며입니다. 경전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애정어린 봉사를 하고 구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고결하게 행동하며 올바르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합니다. 필면의 상태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실천하려고 최대한 부지런히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구속희생을 통해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위로입니까? 우리는 진실된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간증은 확고해지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강화됩니다. 저는 실천하며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캐리건이라는 이름의 청녀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구도자였을 때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정숙함과 표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명을 등한시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높은 도덕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 침례를 받은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문구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합니다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매일 복음 원리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면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라고 열렬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성신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증거해 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경험할 때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드릴 때 옵니다. 갓 개종한 회원이든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었든 상관없이 살다 보면 이런 생생한 열정이 점차 희미해지는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려운 시기에 종종 일어나며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를 때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복음 지식을 키우고 복음 원리를 더 충실하게 생활에 적용하고자 유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지만 때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복음 원리는 겸손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종종 이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한 기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모임에서 케미 윌버거 자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윌버거 자매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한 청녀가 복음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한 것에 대한 힘과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윌버거 자매님의 딸인 브룩은 몇 년 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비극적인 사건으로 19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윌버거 자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힘들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우리에게 훌륭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브룩이 자랄 때는 그것이 선물인 줄 몰랐지만 짧은 생애 동안 매년 매 순간에 그 아이는 딸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브룩은 하나님의 의로운 딸이었습니다. 이 선물과 속죄 권능으로 저는 힘과 위안,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얻었습니다. 브룩이 지금 우리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토마스 S. 본스 회장님을 보내시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는 몰몬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1994년 하워드 W. 헨터 회장님은 교회 모든 회원에게 성전을 우리 회원의 가장 큰 상징으로 삼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의 말 유타 바운티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희 부부는 성전이 헌납되기에 앞서 어린 자녀들을 일반 공개에 데리고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여 성전이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성전 안을 경건하게 둘러보면서 저는 웅장한 건축 양식, 우아한 마감 솜씨, 높다란 창을 통해 반짝이는 빛, 영감 어린 그림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건물은 구석구석까지 참으로 완벽했습니다. 해외 왕국실에 들어섰는데 제 6살 된 막내 아들 벤이 갑자기 제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는 양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얘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라고 속삭이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어린아이 아들이 성신의 영향력을 그처럼 강하게 느낀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저희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벤과 함께 잠시 동안 성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벤이 느꼈던 성스러운 느낌에 대해 얼마나 쉽게 이야기가 풀렸는가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본 주변의 아름다움이 아닌 마음으로 느꼈던 고요하고 작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어린아이다운 궁금증 덕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인 이 성신의 은사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느낀 저는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것들을 아들과 나눴습니다. 성신은 신뢰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아십니다. 성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행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치십니다.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몸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성신은 영적인 인격체로서 느낌과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과 소통합니다. 성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분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가 주어지는 매개자라는 독특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성신은 경전에서 종종 성령, 주님의 영, 약속의 성령 또는 단순히 영으로도 불립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며 중요한 역할과 별도의 책임을 수행하십니다. 성신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의 참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신에게서 오는 확실한 증거는 어떤 증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조셉 벨딩 스미스 회장님은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와 직접 대면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은 또한 보혜사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울 때나 절망적일 때 또는 단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성신은 우리의 영을 고양하고 희망을 주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하십니다. 몇 년 전 어느 휴일에 친지들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고 제 아버지께서는 여러 손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은 특히 손자녀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아이들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모으고 기도를 드린 후 몰몬경에 나온 인생의 목적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자 우리 각자는 성신에게서 개인적인 위안을 얻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마음속으로 분명히 저희가 찾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희는 참으로 저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안을 느꼈으며 그때 성신에게서 온 증거는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거였습니다. 성신은 교사이자 계시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공부하고 그에 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며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성신은 진리를 우리 영혼 속에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족이나 교회 회원들 또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과 나눌 때 성신은 그들에게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신이 사람 내 자녀의 마음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봉사하게 합니다. 제게 있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가장 인상적인 본보기는 토마스 에스몬 선생님의 생애와 성역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책임을 수행하면서 조용하게 들려오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 없이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달콤한 경험이나 소중한 느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 선생님이 감독으로 봉사하실 때 그분은 와드 회원인 메리 왓슨 자매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방문하려고 가보니 그 자매님은 큰 병실에 있는 여러 환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왓슨 자매님께 다가갔을 때 몬슨 회장님은 옆 침대에 있던 환자가 재빨리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왓슨 자매님을 만나 신권 축복을 하고 몬슨 회장님은 악수로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관한 몬슨 회장님의 회고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네가 들어왔을 때 얼굴을 가리던 그 왜소한 부인이 있는 침대로 가보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 곁으로 가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거리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시트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역시 우리 와드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캐슬린 맥키라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저 문으로 들어오실 땐 전 제 기도의 응답으로 감독님이 절 축복해 주려고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며 속으론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른 침대로 가시자 실망하고 말았죠. 절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키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으며 자매님이 신권 축복을 받으려고 조용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저를 자매님에게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록 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성신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감 어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오는 영적인 느낌으로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보이드 K. 페이커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이 여러분이 듣기보다는 느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속삭임을 나는 느낌을 받았어 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신에게서 오는 성스러운 느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연극대에 있는 계시의 영입니다. 6살 난 아들 벤을 가르치면서 저는 아들이 성전에서 느꼈던 것, 곧 성신의 영향력과 침례 후에 받게 될 성신의 은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침례받기 전이더라도 종종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성신의 동반과 이와 관련된 충만한 축복을 받을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을 통해 침례를 받고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은 합당한 회원에게 주어집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추가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 더 많은 계시와 보호, 끊임없는 인도와 지시, 그리고 성결하게 되고 해외 왕국에서 승령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과 소망의 결과로 주어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끊임없는 인도를 구할 때 오게 됩니다. 아들 벤과 바운티풀 성전에서 겪은 경험을 되돌아볼 때면 저는 감미로운 느낌과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눈에 비친 것들의 장엄함에 빠져 있을 때 제 곁에 있던 어린아이는 마음속에 강한 느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부드러운 일깨움이 저에게 단순히 멈춰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의 영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구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저는 성신이 실제하며 신성한 사명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성신의 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교회에서 확인을 통해 성신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은사임을 간증드립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저희의 간증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말일의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셰인 M. 보웬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러셀렘 넬슨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2nd seminar.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2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칠레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제 동반자와 저는 지부에서 일곱 자녀를 둔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섯 자녀와 함께 매주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오래된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그분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그 가족에게 연락해서 집에 방문해 가르쳐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복음을 배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가족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라미레스 자매님의 토론 진행 속도는 빨랐습니다. 자매님은 저희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어느 저녁에 저희는 유아 침례에 관해 토론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으므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에게 모르나이서를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 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아이들 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라미레스 자매님은 이 경전을 읽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영문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미레스 자매님, 저희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라도 상하셨나요?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기분이 상하다니요. 6년 전에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침례를 받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 사제님은 아이가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6년 동안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 성구를 읽으니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걸 알겠어요. 큰 중압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랍니다. 저는 이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악한 사람들의 질시와 현세의 약과 슬픔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곧 다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감내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6년간 겪은 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 밝혀주신 참된 교리가 괴로움을 겪던 이 여인에게 감미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라미레스 자매님과 8살이 넘은 자녀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담긴 단순하고 귀한 여러 다른 진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꼈던 감사를 가족에게 글로 써 보냈던 적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 놀랍고 참된 원리가 훗날 제게 영향을 끼쳐 길르앗의 유향 역할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잃어 왜 하필 나지? 라고 질문한 적이 있거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에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얼마간의 희망과 평안, 이해력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데 제가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셋째 아들이자 여섯째 자녀는 1990년 2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타이슨이라 지었습니다. 귀엽고 조그만 사내아이였으며 가족은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형과 누나들도 그 아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아이가 이제껏 태어난 사내아이 중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슨이 8개월이 되었을 때 카펫에서 발견한 작은 분필 조각을 삼켰습니다. 그 분필은 타이슨을 목에 걸렸고 아이는 이내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형이 타이슨을 위층으로 데려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구조원들이 도착하여 타이슨을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대기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마음을 추스리다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는 떠났습니다. 타이슨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자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 주위에는 마치 해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밝게 빛났고 수한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가서 타이슨은 이제 집에 오지 못한다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관점에서 그 경험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아내와 그 시련을 함께 겪었는데 제가 한 어머니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마치 악몽을 꾸는 듯이 느꼈고 그래서 잠에서 깨기만 하면 이 무서운 악몽은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밤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서성거리며 다른 자녀는 모두 안전한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죄책감에 제 영혼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도 큰 죄책감이 느껴졌고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기만 했더라면 22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러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면 그러한 느낌을 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슨이 죽은 지 약 한 달 후에 디넬 라슨 장로님과 접견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제 말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조언과 사랑에 늘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어린아이의 죽음 때문에 형제님이 자책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선택된 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기에 곧이어 저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평치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왜 나야 하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심지어는 저는 위로해 주려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몰라. 날 그냥 내버려둬. 저는 자기 연민 또한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까지 나쁜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자기 연민이 저를 휩싸려 한다는 것을 느끼자 저는 제 마음이 변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성스러운 경험을 통해 주님은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상황은 여전히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제 시각은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잃은 것이 아니라 충실함을 입증하기만 하면 큰 축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저는 절망으로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희망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이 끝이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영이 세계는 실제합니다. 죽음 위의 삶에 대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참됩니다. 이 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시적인 발걸음입니다. 타이슨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타이슨의 영향력을 피부에 와 닿도록 느끼게 해주신 사랑에 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친절을 볼 수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휘장 저편은 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편으로 간다고 해서 애착과 사랑, 가족의 일체감과 같은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느낌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걸 극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떠나버린 사랑하는 이와 다시 함께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의 아침에 다시 재회하기 전까지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은 영이니라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느니라.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구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계속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위안을 간구하면 쓰라리고 감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도 감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안은 그분의 계획을 통해 오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신 보혜사를 통해 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잃을 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또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계신 선지자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획을 다시 한번 계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식이 끝난 후 묘지를 떠나며 그 쓸쓸한 묘지를 보려고 뒤돌아볼 때 느꼈던 가슴이 찢어지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언젠가는 충만한 기쁨 안에서 사라져버릴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질병과 교통을 견뎌내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위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구평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됐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첫째 부활의 그 밝고 영광스러운 아침에 구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사랑했던 이들이 무덤에서 나오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도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과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토마스 에스문슨 회장님이 오늘 아침 선교사를 나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청남은 18세로 청년은 19세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신 내용에 정말로 기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2년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 재차 확고하게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유능하고 능력을 갖춘 청남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은 것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다시 몬순 회장님은 청년에 대해서는 선교 사업이 환영할 만한 선택 사항이지만 책임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성숙한 부부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선교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이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저축합니다. 부모, 가족, 친구, 선교사 일반 기금 기부자들 역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선교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봉사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선교사 본인과 자신의 미래 배우자 그리고 후대 자손들의 영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봉사하려는 소망은 그 사람의 개종, 합당성, 준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닐 것이며 우리와 선교사들에 대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몬들과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기에 이 연차 대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된 모든 것을 계속 지키시길 바라며 거기에 우리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교, 영원한 진리, 선교사들은 그 같은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선교사들은 교육, 직업, 데이트, 그리고 그 나이 때 의뢰하는 모든 것을 뒤로 모릅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선교사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강한 소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둡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선교 사업을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현재 세 딸과 그들의 남편, 그리고 손자 한 명과 손녀 한 명, 이렇게 총 8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의 별칭인 몰몬이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몰몬이 원래 명칭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몰몬경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경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교회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조직하셨고 12사도, 70인, 그리고 그 외 지도자들을 불러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신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 사람이 의식과 교리를 바꾸었고 원래의 교회와 신권은 사라졌습니다. 암흑시대 후 하나님의 지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현재 그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존재하며 그분의 성스러운 인도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영광스럽게 이기신 후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명을 따랐으며 그들을 도와 주님의 명을 이루도록 다른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선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인도하에 똑같은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 시대에 주님이 직접 다시 새롭게 하신 신성한 명을 받들어 충만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은 세상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신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진리에 대한 간증이라는 은사로 축복받았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주님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은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복음을 나눕니다. 선교사들은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님의 첫 번째 후기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고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선교사들과 만났거나 혹은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보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애리조나주 메사에서는 60대 중반의 개신교 신자였던 제리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제리의 부친은 침례교 목사였고 모친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제리의 절친한 친구인 프리실라가 그에게 분만 중 사망한 그녀의 아이와 그 일이 있은 직후 겪었던 쓰라린 이혼을 통해 느낀 심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홀어머니로서 고군분투하던 프리실라에게는 세 딸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리에게 속마음을 터놓으며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리는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프리실라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임을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그는 프리실라에게 자신의 교회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이후에 제리가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을 때 이 신실한 형제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는 마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좀 어리둥절한 제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느낌에 대해 생각하면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그의 집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우연의 일치에 깜짝 놀란 제리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제리는 이봐요 젊은이들 잠깐 멈춰보시오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라고 외쳤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상기된 표정으로 두 젊은이는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제리는 그들의 명찰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의 선교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리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자네들이 보였다오. 나 좀 도와주시겠소? 선교사들은 웃으며 물론이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프리실라에 대해 왜 걱정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곧 선교사들은 프리실라와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제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리와 프리실라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진실한 기도, 물몽경 공부, 교회 회원들의 사랑어린 우정 증진을 통해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미 강했던 제리 또한 그 신앙이 더 커졌습니다. 프리실라의 의심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희망과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받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상에 대해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네 분의 조부모님의 성함은 알고 있을지 모르나 여덟 분의 증조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기 성도 교회의 방대한 가족 역사 기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회원이지만 현재 교회 활동적이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종종 그분의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선교사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기쁨과 빛을 다시 가져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독을 이겨내거나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독립연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건강상태가 좋은 그룹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회원들의 사망률은 가장 낮고 수명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한 그 어떤 체계적인 그룹보다 더 깁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바쁘고 정신없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방향이나 목적 없이 통렬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 즉 왜 이 지상에 왔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후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능한지 선교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선교사들은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깨달음을 갈망합니다. 진리를 과학 연구실에서 찾던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던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입니다. 배움을 증진하는 것은 현세적인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한 독립연구는 최근 후기 성도들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경과 몰몬경을 더 잘 이해하고 인류의 형제애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한 소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 후기 성도들도 끝없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재해 피해자들에게 구호를 베풀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에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원래대로 회복된 그분의 교회의 회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우리의 소중한 각각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오늘 오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자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폐회기도는 70인 정원의 후안에이 우세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원순
회장님,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역사적이고 영감에 찬 새로운 성전에 대한 발표와 선교사업에 대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큰 축복이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대에 많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필멸의 존재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놀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상에 그리 오래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는 거의 눈 깜빡할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뒤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남겨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존재가 거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생이 꼭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수평선 위로 해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며 미래는 우리 앞에 끝없이 계속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실제로는 그 길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고 놀라게 됩니다. 시간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에 우리가 내린 선택들과 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 여러 소중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한 간호사는 환자들이 이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종종 이런 단순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 이 필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종종 생각은 명료해지고 사물을 바로 바라보는 시각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것을 묻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원리들이 그것들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생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복음 원리는 신비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전에서 공부했고 주일학교 시간에 토론했고 교회 모임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이 신성한 원리들과 가치들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아름답고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후회할 일을 피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들려준 가장 보편적인 후회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돌아가는 직장이라는 쳇바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추억들을 공유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심지어 우리는 바쁘다는 것을 무슨 훈장 마냥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성취나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완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하신 그분의 짧은 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모임 사이에 바쁘게 다니시거나 목록에 적힌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적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인정 많고 사려 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려집니다. 그분이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면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한 존재이며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한한 가치를 아셨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들어올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장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우스만 클릭하면 우리는 수천 명의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기술은 훌륭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주된 방식이 단지 우스운 사진들을 올리거나 별것 아닌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고 진실되게 시간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같이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감으로써 그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심합시다. 사람들이 들려준 또 다른 후회는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많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업적인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우뚝솟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여정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우리는 전세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을 가르며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의롭게 생활하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 일생 동안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덧없고 사소하고 피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나 많이 낭비하고 바치고 있습니까? 하찮고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직시하기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마지못해 발을 질질 끌면서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조급해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에 불평하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물속에 발가락만 담그고서 수영을 했다고 외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관한 간증을 선포한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에 살아있는 신뢰가 되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더 충실하고자 바라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여 성스러운 성약에 충실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훨씬 훌륭합니다. 가족기도, 경전공부, 건전한 가족활동에 시간을 더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실제로 꾸준히 행할 때 우리 삶에는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나 자신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구주를 따르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합시다.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아마도 상상도 못했던 어떤 재능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할수록 후회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을 확률은 낮아집니다. 우리가 구주의 은혜에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느낌은 더욱 강해집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들려주는 또 다른 후회는 조금 놀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어딘가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무엇인가가 즉 더 나은 가족 여건, 더 풍족한 생활 또는 고된 시련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더 자주 뒤를 돌아보며 외적인 상황은 우리 행복에 중요하거나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이며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제 아내 해리엇과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야외로 나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 경로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멀리 또는 빨리 달리느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더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제 훌륭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한 제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터, 이건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순간을 즐기세요.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여정에서 찾는 기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감미롭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기쁜 순간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만을 바라보느라 그 순간을 향유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 음악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즐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다양한 음과 선율, 화음을 들으며 음악을 이어서 감상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 즉 기도의 끝부분만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고 있던 간에 우리의 하루하루에는 무엇인가 향유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려 하기만 한다면 매일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줄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육신의 눈으로는 조금 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 지르니 백배가 더하여 지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그분이 마련하신 관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진리로, 그리고 이 필멸의 여정에 속한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합시다. 언젠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맞아 이 필멸의 세상을 건너 다음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는지, 또는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후회 몇 가지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몇 가지를 결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고자 더 진지하게 노력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을 찾기로 결심합시다. 내일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깊은 후회 중 상당수가 오늘 구주를 따름으로써 사라질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저질렀다면, 과거에 내린 어떤 결정으로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귀중한 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후회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죄라는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과거를 뒤로 하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더 잘하고 더 나아지겠다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상에서의 날들은 빠르게 사라지며 때때로 죽음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하여 살 것이며 언젠가 우리의 부활한 육신과 결합하여 불멸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우리의 구주여 구속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삶 키운 바 되었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는 길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그 영원한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을 죽음을 목전에 두기까지 기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이 아름다운 날씨에 저의 머리를 숙여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있었던 발표, 즉 새로운 두 성전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투송과 아리키파 지역에 성전이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많은 청남과 청녀가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축복, 청년들의 마음과 가슴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준비를 하여서 더 잘 준비하여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영을 힘을 받고 그러면서 이 악에 가득 찬 세상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아들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은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the first session of the 100.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 182차 반년차 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